다니엘서 1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겹치는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뭐 다윗이라든지. 왜 그런 인물들이 자꾸 이렇게 중첩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삶의 현실이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더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우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현실의 도피주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셨지만 세상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라,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문제를 감싸 안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라고 담대히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이요. 그게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방법 아니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얘기는, 그 세 친구의 얘기는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믿음을 지킨다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현실과 담을 쌓은 것도 아니라는 것, 그 가운데서 그는 대안을 찾았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았고 타협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사는 신앙, 믿음을 변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그는 그 당시대를 동시대를 살아냈다는 것이죠. 우선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 내시의 우두머리죠. 궁에 있는 최고 뭐 하여튼 책임자죠. 그는 지금 포로 중에서 쓸만한 소년들을 뽑아서 3년간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 환관장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시 말이죠. 나는 왕이 주시는 음식과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환관장이 안 된다.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살이 빠지고 얼굴 안색이 나빠지면 결국 다 내 책임이 되는데 내가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까 두렵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 윗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윗사람들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다니엘을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내 목이 달아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 왕이에요. 왕.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기업 다니면 회장이나 오너가 두렵지 누가 두렵겠어요? 그 윗사람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최고 자기가 자기 목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시를 한번 받으면은 그 지시를 지켜내는 것이 자기의 소명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다니엘과 내 세 친구들이 우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할 때 그렇게 산의 진미와도 같고 가장 좋은 음식인데 그걸 안 먹을 때 살이 오르지 않고 몸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쓴다. 나는 내 목이 달아난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환관장을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먹죠, 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일을 애시당초 꺼낼 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신상에 바쳐졌거나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은 먹지 않겠다고 하는 본인의 신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내 목이 더 중요하지 하는 이런 황관장, 이런 윗상사, 이런 수많은 리더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리더들이 99% 아니 100%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하 직원의 목을 걱정합니까? 자기 목을 다 걱정하고 살지. 그래서 내가 어떤 제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하는 이런 상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절묘하게 지금 다니엘이 그걸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한 발 물러섰어요. 환관장에게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은 이미 태도가 확고해요. 그는 내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어떤 것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환관장이 이 네 사람을 감독하게 한 감독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장한테 얘기한 거고 차장한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사한테 얘기하지 않고 국장한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뭐가 뜻이 좌절됐을 때, 아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뭐 하나님이 또 이게 할 수 없이 먹고 마시라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뤄낼 방도를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말지 뭐. 저희들 목을 치소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때 저는 죽기보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게 죽음을 주든지 제 이름을 주든지 둘 다 주십시오. 뭐 둘 중에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토라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자기 신앙의 이 기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충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어떻게 참여할 거냐? 아니면 또는 불참할 거냐? 어떤 것을 거절할 것이냐,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이냐, 이 균형을 찾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거냐, 참여하지 않을 거냐,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할 거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오늘 저녁 온라인 성찬에 참여할 거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늘 우리는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어떤 답을 모색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참회와 불참, 수용과 거부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란 그런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말해야 될 자리인가? 침묵해야 될 자리인가? 이 대화에 끼어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빠져나와야 하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는 실질적인 지혜요 능력이지. 입을 닫지 뭐. 그래서 그냥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요. 때로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옥쟁반에 굴러가는 구슬과 같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이 사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현실이건 무슨 다른 어떤 현실이건 우리는 어디까지 참여해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 우리는 발을 빼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거부해야 할 것인가?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마리아 한마디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수많은 순간순간 이걸 결정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까? 나는 불참해야 합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나는 거절해야 합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일생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냈던 사람이 요셉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출중하고 탁월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의뢰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관장을 두드려서 안 되기 때문에 감독관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관에게 이번에 이렇게 또 얼마나 절묘한 아이디어를 내요. 열흘간만 말미를 주십시오. 물론 이걸 열흘을 더 다른 또 시간적인 의미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제한된 시간을 달라. 당신이 테스트를 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게 마지막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런 테스트 기간을 주시면 내가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셔도 더 얼굴이 좋고 살이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감독관이 자기 책임에게 맡겨진 이 사람에게 환관장의 태도가 어떠함에도 알고 불구하고 그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정하면 상황을 풀어가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서 피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평생토록 그는 고난을 겪고 살면서.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첫째로는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뜻 밖에서 구하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뜻에 맞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성경을 읽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거룩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뜻에 맞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들으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요새는 잘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우리의 신앙은 이른바 신전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이요, 그분이 들으신다는 믿음이요,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얻었다, 이걸 알고 두드리겠단 말이에요.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한 호기심을 가지고 두드릴 수도 있고,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뭐 대단합니까? 모세가 뭐 입이 둔해가지고 말도 잘 못했대요. 왜 말을 못했겠어요? 그도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냥 이제 아무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바로에 가서 얘기하라니 나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거나 못 듣는 거나 눈을 밝거나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하게 하시면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시면 말을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봤어요. 청년들의 이 다니엘의 지혜로운 제안이죠. 아, 결정은 감독관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열흘간 주시면. 자, 왜 이들은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을까요? 채식주의자라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오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호전될 줄로 믿으십시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나와 함께 그 뜻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신체적, 육체적,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적 조건들이 다 개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늙잖아요. 아니 뭐 옛날보다 많이 늙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의 얼굴도 윤택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얘들만의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평안하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정말 평안하다. 샬롬보다 더 얼굴을 평안하게 하는 것, 윤택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저 젊은 친구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뭐 다이어트. 목사님 다이어트 다 필요 없습니다. 근심보다 더 큰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걱정하면 살이 쪽쪽 빠진대요. 아마 여러분 살이 찌면 아마 뭐 게으르거나 하여튼 너무 많이 먹었거나 뭐 너무 안 일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걱정을 좀 해보십시오. 그럼 발 빠질 줄로 믿어요. 그 이 친구들이 뭐 채식만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그 자꾸 우상한테 줬던 음식을 자꾸 준다고 생각하면 그 먹을 때마다 독이지. 그게 무슨 뭐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걱정하고 먹으면 그게 독이지. 무슨 살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평안하게 먹었더니 채식을 했지만 그들이 더 좋아졌더라.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건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피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기회를 우리가 박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더불어 감당하신다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얻는 기쁨,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란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좀 더 그분을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거기서 오는 기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믿었더니 보상이 주어졌다가 아니라 그분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분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너무나 너무나 기뻐서 그 뭐 결과로 주신 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잠언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면, 예? 입술에 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임금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에 4절에 보면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을 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보상이 더 중요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런 보상이 따라왔다 얘기예요. 이 보상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도 아니고 이 보상 때문에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해줄 것을 기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지 보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럼 대뜸 지금 애들 갖다 바로 사자굴에 넣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자굴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단칼에 믿자마자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은혜가 차고 넘쳐서 기꺼이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순교의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막 이상하네. 여러분 아무나 순교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순교하는 방법은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힘든 순교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 바벨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는 모든 바벨론의 서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것들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습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그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는 버릇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남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남의 주장을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무턱대고 따라가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생각 없이 산다고 합니다. 왜 생각이 없어요? 남의 생각으로 살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99명이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을 따라 사는 단 한 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따가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왕따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나 왕따는 뭐라 그랬어요? 왕은 따로 논다. 왕의 자녀들도 따로 논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거부했습니까? 얘들이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깨닫고 해석했더니 탁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가 10절부터 20절까지 시작, 18절부터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또 여기 10배나 낫다고 그랬는데 꼭 10배가 아니라, 그죠? 아주 차고 넘치게 그 지혜가 두드러졌다, 탁월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왕이 벌써 한번 쭉 보니까 그 얼굴에도 여러분 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벌써 이 끌림이 있어요. 여러분 속이 시커먼 사람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눈매를 보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표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술이 많은지. 일거수 일투족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란 눈매 하나,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에도 겸손이 묻어있고 그리고 지혜가 배어나는 것을 보니까 왕이야 한눈에 알죠. 왕의 직업이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고 사람 분별하는 게 직업인데. 그래서 이 청년들 넷을 그냥 가까이 두기로 결정한 거죠. 잠언 말씀처럼 왕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21절 끝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여러분 그 1차 포로 주전 605년에 끌려갔다가 536년까지 69년간 왕들의 곁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그런 그렇게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황희정성이 몇 명 왕을 모셨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렇게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일찍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데려가든 어떻게 하시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윤동주 시기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입새에도 괴로워했다. 그런 신의 괴로움들이 우리한테 때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까? 여기 발을 빼야 합니까? 수용해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하는 이 갈등에서 오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제가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란 제가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에게는 내가 최종 답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아침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기 한량 없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고 셈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오니 후히 주시되 흔들어 주시되 후히 주시고 절대 인색하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자리, 믿음으로 구하는 자리, 풍성한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메마르지 않는 것 주님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다함이 없습니다. 주님,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에 허덕이는 세상 가운데 오셨사오니, 말씀으로 오셨사오니, 지혜로 오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전부 갈증의 허덕입니다. 어느 한 사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 다함이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이 말을 해야 할 말인가 아닌가,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장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주의 뜻 분별하며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